이번에 우연치 않게 여기 나와 있는 데이빗 폴리슨이 쓴 일상의 성화라고 하는 이런 책을 발견하고 에베소서가 이제 끝난 이후에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공유한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이 책을 이제 읽고 있는 그대로 이제 전할 수가 없고 이거를 잘 요약을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 맞게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나이가 들고 믿음상을 오래 하고 이러면서 성화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말 그대로 은혜를 좀 체험하고 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성화의 저 끝부분에 가면은 결론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오늘 또 좀 드리겠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분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인격, 뭐 인품 이런 거 개발하라고 또 얘기하는가 보다. 우리 뭐 긍정적인 삶을 살라 그러고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라고 그런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쓴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크리스천의 성화는 강인한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변, 뭐 예를 들어 가족, 교인, 그 다음에 회사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또 우리 같으면 정말 화를 낼 텐데 하나님이 오래 화내는 것을 참으시는 것,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 또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런 걸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과 은혜, 긍휼 이런 걸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같은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뭐가 아니라 결국은 끝에 가면 남을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까지 이게 생각이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화는 단순히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다. 성화는 강한 자신감을 가진 개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 우리의 인생은 아마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인데 우리 그리스도를 닮는데 그리스도께서 많은 핍박과 오해와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33살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 엄청나게 평안하게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아예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는 편안한 삶,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폴리슨이 이야기한 게 하나님 주시는 조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변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 그 다음에 인생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자들과 함께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거, 이게 있어야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서는 종종 인생의 고통도 있고 우리 예수님만 봐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렇잖아, 뺨을 맞고 뭐 심지어 수염이 다 뜯기고 이럴 정도의 모욕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일찌감치 세상에서 뭐 잘 되고 대우받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바라보고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이제 하면서 성화는 강한 자신감을 가진 개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내 인생과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저 사람도 나처럼 변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것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다. 이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안에서 자신감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결론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성화가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 뭐 이런 일을 맡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하고 있죠. 예를 들어. 그렇죠? 이런 말.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 내가 더 못하면 어떨까 해서 또 그냥 염려하는 거.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런 거. 벗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잊고 자기에 대한 걱정을 덜 할수록 자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참 오묘한 진리입니다. 우린 대개가 나를 많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비춰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이런 그 경향에 이제 빠지기가 쉬운데 성화가 되면 될수록 본인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을 잊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걸 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해방된 자로서 성화되어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느끼며 사는 게 그게 이제 성화라고 이분이 맨 끝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오후에 성화는 기계적으로 균형 잡힌 교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아, 이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리, 교리하고 그 다음에 성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이제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물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좋은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예. 그래서 가정생활, 이거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게 일단 부부, 부모, 자식, 그렇잖아요. 일터에서 이렇게 만난 이런 사람들이 다 반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와 기쁨과 긍휼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많이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데이비 폴리슨을 알고 나서 폴리슨의 책들을 거의 다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얇은 책인데 80쪽 책인데 책 이름이 목회자. 목회자는 기도하는 상담가다. 이런 책이에요. 80페이지. 제가 다 읽지 못했고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앞부분이.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분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강해라는 목사는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상담에서도 올바른 조언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이 설교를 듣고 변화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책무가 목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목사의 일이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교회 리더들,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교훈을 꼭 명심을 하면 좋겠다. 아주 여기에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이분이 썼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잖아요. 그 안에 참 귀중한 그런 조언의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잠언의 가르침과 달리 깊은 통찰과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조언은 무시하고 뻔한 훈계나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 자신이. 그 누가 와서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 성경 읽으면 되지 뭘 그러느냐. 예를 들어 그렇죠? 좀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왜 그러느냐.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그렇죠? 예,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뻔한 얘기, 뻔한 그런 조언 이런 거 주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라고 쓰냐. 시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환란 이런 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그 교훈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편이 가르치는 그런 그 말씀들과 달리 모든 일에 나 자신이 경건주의자로 행세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뭐 이야기하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면 다 문제가 풀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또 사탄에게서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이 빼앗긴 그 상속유업을 찾아오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그런 얘기하면 알겠냐고 이거를. 그렇죠. 또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법을 배우고 내면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목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과 달리 신학적인 추상적 개념이나 일반적 개념을 그냥 나열하지 않냐.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고 뭐 이신 칭의가 어떻고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간이 뭐 반응함으로써 무슨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목사가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늘어놓으면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의 편지나 설교를 두 번 한 적이 결코 없는 사도 바울과 달리 기계적 대답과 판에 박힌 진실을 답변이라고 내놓진 않는가. 우리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부부, 부모 자식, 또 교회 성도들 간의 이런 갈등, 또 개개인의 성화 문제, 하여튼 이런 거 나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냐,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가 다 풀리지 않느냐고. 그렇죠. 이렇게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닌데 이거 듣고 가서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성화 문제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모든 죄 제거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화 문제가 풀리겠냐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틀린 말이 결코 아닌데 교리적으로 다 옳은 말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성화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하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배움을 받도록. 자, 그렇기 때문에 성화 과정,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성화 과정에는 개개인의 상황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건 그른 거야. 그렇죠. 어떤 방향을 가질 수 있고 목표를 가질 수 있고 그런 명확하게 그걸 규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규정한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기는 여러 예상하지 못한 일, 각종 변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이런 목표를 정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다양하고 미묘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의 삶에서는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성화의 요인들,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이런 지혜, 조언, 그다음에 고통, 그다음에 내가 변화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될 때 일반적인 조언 대부분의 경우 고리타분하게 그냥 기도하면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풀리지 않고. 왜 그러냐? 개개인 삶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삶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대답은 천 개, 만 개, 뭐 십만 개를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거는 교리적, 도덕적, 경건주의적 충고나 위안을 주는 훈계 정도에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구체적으로 그분이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뭐 이러면 하나님께 내 고난을 맡겨라. 상담을 받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을 해라. 적절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시오. 또 당신이 왕이신 모든 것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오. 또 소그룹 모임에 좀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장 과정에서 혹시 가족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은혜의 도구들을 좀 사용해 보시죠. 가슴 뜨거운 체험을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서로의 상태를 좀 체크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모임에 좀 나가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 교회가 안 되면 다른 교회 가서 좀 다른 친구들 좀 만나서 사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탄이 주는 냉소주의적인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하면 이거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분노했으면 분노했던 걸 회개하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조언을 준단 말이에요. 직접 찾아가서 말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한두 명 더 데리고 가라 그랬으니까 한두 명 더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을 이런 거 줬어요. 시편 119편 86절 나중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 86절 맨 끝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거를 큐티처럼 딱 피니까 나를 도우소서가 나오니까 그냥 종일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마귀한테 선포하고 저 원수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이제 틀 거다. 이렇게 이제 이런 조언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준다는 거예요. 자, 이 조언들이 나쁜 얘기는 아니야 하나도. 근데 이 조언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그 처한 사람의 그 사정이나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불쑥 이런 말을 던지면은 오히려 이런 조언들이 부적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낙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사례를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다가 열심히 교제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뭐 돈을, 뭐 전세돈을 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빌려달라 그러고 뭐 그러겠다 이제 배신당하고 돈을 떼었어요. 예를 들어 교회 다니다가. 이거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고난을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그렇죠?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침 저녁 저녁 그냥 주여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이제 물꼬가 이제 트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축복의 물꼬가 트일 거냐?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피상적인 뭐 드러나마나 뻔한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면에 그냥 주절주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몇 가지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조언, 그 다음에 고통과 고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접목이 돼갖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런 사실을 무시를 하고, 예를 들어 내가 이 방법으로 성화가 되거나 이 방법으로 고난의 해결을 받았으니 당신도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될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인 A와 같은 답변을 사람들에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은 절대 기계적인 조언이나 몇 마디 모면책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위한 우리의 조언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분명하게 그 사람의 상황에 딱 맞게 시의적절하게 그렇지 적합한 그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제 문제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제 구원받는 과정이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지만 그 구원이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 송태석 형제 구원받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형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화의 다섯 요인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성화를 이루는가 이것도 다 다른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근데 저나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누군가에게 구원과 성화 이런 걸 말할 때 내식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요렇게 해야만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거를 강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여러 종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 결국은 만나서 그 사람들이 변하고자 하면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볼때같이 많아요. 예, 결국은 그때 가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구원 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 구원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이 어떤가?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에 딱 맞게 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에 딱 맞게.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교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리, 조직신학, 그래서 성경,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교리를 이렇게 열심히 잘 가르쳐, 이렇게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이런 교리를 잘못 이해를 하고 무슨 인간의 문제가 나오면 교리로 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로. 제가 얘기했죠. 부부싸움 할 때도 성경 말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부부싸움 끝나겠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남편 순종하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그게 끝나겠냐고. 여러분 안 끝나요. 그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원히 안 끝나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안 끝나거든요.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조적인 획일적인 이런 균형이 딱 잡혀있는 이런 진리를 갖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사람이 변화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건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진리들을 균형 있게 딱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균형 있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진리 체계가 교리거든요. 이건 옳은 건데 어떨 때는 그 진리 가운데 일부만 크게 확대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걸 전달해 줘야 그 사람의 상황에 딱 맞는 일이 생긴다는 거. 이러면은 그러면 균형 잡힌 그런 측면의 교리 면에서는 그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 제가 좀 다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음행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이제 음행하다가 잡혔습니다. 누가 잡아오냐 하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잡아오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고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할 때는 우리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리. 그 교리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의 7번째 명령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따르면 너는 가늠하지 말라. 이것과 함께 가늠을 하면 돌로 치라고 우리 교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대로 이 여자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묻는 거죠. 아,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리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이 용서를 통해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 근데 이 용서를 통해서 이 여자가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다. 이 여인의 특수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의 특수 상황. 이것을 가늠하지 말라는 명백한 교리로 풀려고 하면 이 여인도 죽어야 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비난을 면치 못하잖아요. 저 여인 죽도록 내버려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종교인들은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우리가 이제 갇히겠다 그러고 의기양양해서 이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환호를 지르고. 자, 요한복음의 AD 90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300년, 400년, 500년 이렇게 지나면서 천주교회라는 게 이제 득세를 하면서 천주교 사제들이 있고 사제들한테 와서 고백성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교리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자, 천주교 사제들에게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고백성사를 해야 되니까 고백성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주교 사제들이 이거 요한복음 8장의 기록에 따라서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주교 신부가 뭐 방을 10번 쓸고 뭐 그러고 어디 가서 일하고 그러고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 여인, 저 여인이 다 와갖고 나 관음했습니다. 그러는데 다 용서를 해주면은 그럼 어떻게 가정이 유지가 되고,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국가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요한복음 8장 11절을 빼버렸어요. 성경에서 빼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사본에 옮겨 기록할 때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들을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소수본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개혁성경이나 NIV에 있어요, 그게. 왜?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집어넣고 그 밑에 뭐라고 썼어요? 어떤 좋은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좋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그래서 정말 천주교 이런 거 거기에는 가면은 없어요, 이 구절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난도질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질하고 남의 거 도둑질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의 강도. 예수님의 한쪽에 있는 강도는 평생토록 나쁜 짓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삭개오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리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쪽으로 해서 이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교리적으로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행한 거, 도둑질한 거, 그게 평생토록 남 후려치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이런 강도를 교리적으로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줄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마태복음 9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1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집에서 이제 음식 앞에 앉았는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와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종교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교리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교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만 필요하다.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걸 원한다. 교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교리가 올바르게 딱 정착이 되면은 교리를 획일적으로 갖다 이렇게 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 균형 잡힌 그런 그 교리 체계는 깨질 수 있어요, 당분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예.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총체적인 진리의 균형을 깨트리며, 다시 말해 교리를 깨트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음행에 대한 거, 간음에 대한 거, 뭐 도둑질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걸 다 깨트리면서 특정한 진리, 그건 뭐예요? 사람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를 선택적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명확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 삭개오를 만났으면 삭개오 상황에 딱 맞게, 그렇죠? 수가성이고 여인을 만났으면 여인의 상황에 딱 맞게,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만났으면 베드로 상황에 딱 맞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가서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한 가지만 말씀했지 한 번에 모든 걸 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때 가서 차츰차츰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사역이 늘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난 사람의 그 상황에 딱 맞게 한 가지 진리만을 부각해서 딱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점점 전체적인 균형이 잡힌 그런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 예. 그래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인 이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 복음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다고 그럴 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 이렇게 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대신 속죄 그 죽음만 기억하면 우리가 항상 이 문제 풀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런 조언은 아주 단편적인 조언이고 성화의 과정을 절대 이런 걸 통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에 걸쳐 온갖 다양한 일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켰다. 똑같은 말씀, 획일적인 말씀으로 제자들이 다 변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건 항상 다채로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채롭고 그 범위가 방대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추적해갖고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낱낱이 드러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수가성 여인 그 보시면 알잖아요. 그 여인이 결국은 내 남편이 다섯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처음 하고 내 남편이 다섯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그 여인이 자발적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우리가 남에게 조언을 줄 때도 시의적절하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시기도 하고 어떨 땐 드러내지 않기도 하시고 어떤 요구에는 응하기도 하시고 어떤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 잘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유익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의도적으로 이런 잘 정립된 교리 이걸 획일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것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런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일에 능숙해져야 된다. 목사도 좋은 성도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혜롭게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지혜롭게 선택하려면 초이스가 하나만 있으면 맨날 그 얘기뿐이 못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초이스가 많아야 된다는 거야. 초이스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풍성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이 폴리슨이 여러 개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그것이 자기에게 정착이 될 때까지 무려 30년, 35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다양하게 있어야지 너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 문제가 생겨? 가서 기도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폴리슨이 이야기하는 거 이분은 상담가니까 크리스천 상담가로 30년이고 35년을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받겠어요 획일적으로 똑같은 얘기 앵무새처럼 하는 걸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도구만 우리에게 준 게 아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 다양한 도구들을 시의 적절하게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렇죠 성경 말씀 안에서 다양한 도구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신학적 지식만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뭐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다 끝났으니까 그것만 믿고 기도하라 그러고 도와주세요. 그것만 계속 기도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사역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의 삶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특수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간파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건 거의 이제 끝이 났는데 이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집중하고 들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진리를 말하기보다 포괄적인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을 섬기는 사역을 하든지 누굴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점에 모든 진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진리를 다 쏟아놓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하는 일에 활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딱 맞는 그 말씀과 사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사역 아니면 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 활력을 띨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신학자들, 교사들, 목사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왜 그러냐? 목사가 주로 그렇게 하니까. 대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리 누가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대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답답한 거예요. 이 크리스찬 상담을 사람들 실제로 만나서 몇천 명이고 만나서 이게 해보니까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풀어갖고 하나님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옳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가지면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어떤 특정 진리, 말씀이 아무리 나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더라도 그 진리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 특정 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사역에서 다른 사람 이렇게 도와준 데서 그 도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하나의 특정 진리를 포괄적인 진리, 즉 전부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그 진리는 날이 서지 않은 무딘 칼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이렇게 어려움 극복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이야기 아니라 나한테 맞는 이야기예요, 내 상황에. 그런데 계속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면 그럼 그게 무딘 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무딘 칼. 여러분, 무딘 칼로 뭘 음식을 해서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해당 진리를 성경에서 말한 여러 진리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건 아주 마법의 공식이야,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어,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진리는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크리스천 상담 가니까 이거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특정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특정 진리는 다른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들이 꼭 들어야 될 다른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파괴적 목적으로도, 자기에게는 분명히 정확한 진리인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음행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음행했어? 그럼 가서 죽여,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죽이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죽이는 결과. 교리는 맞는 건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썼어요. 목사와 크리스천 상담관은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된다. 아,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 우리 칭의 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다, 값없이 의롭게 하셨다,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하셨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 칭의의 교리를 말하는 게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칭의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다는 게 얼마나 큰 중요한 그런 교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것이 그 듣는 사람을 오히려 망하는 길 쪽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제 피난처가 되리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걸 잘 헤쳐나갑시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런 진리입니다, 이게. 아, 그런데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 돌아가셨다, 대속의 죽음을 이루었다, 이걸 다 했으니 이거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이 조언을 주잖아요. 그럼 그의 목마름, 갈증은 전혀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이거 갖고는 아직 엄청나게 어려움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거 갖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와닿겠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났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걸로. 그러면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일까? 그렇죠? 이 칭의라고 한 이런 엄청난 이런 교리가 나한테 이익이 안 돼,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정말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거나 쓸모없는 사람이거나 하고 자기를 더 자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틀린 교리가 아니잖아요. 올바른 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당한 사람에게 예수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당신의 문제 이제 해결이 될 거니까 믿고 기도해라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면 믿고 기도했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믿음이 약한 걸 자책하거나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존재구나 하고 잘못 오해해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칭의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만 믿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그렇죠. 나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만을 계속 말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실망하게 될 거다. 왜 그러냐? 인생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시기에 따라 다른 경험을, 고난을 경험하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다른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한 가지만 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본인이 이러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 구원의 확신과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이걸 갖다 대입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라 해도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그걸 반복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내 익숙해지고 아 그래 그거 옛날에 들었던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로 그대로 정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폴리슨이 참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운 그런 조언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변해야 되겠구나 하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변해야 그래 사람에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할게요. 이렇게 변하려면 생각을 해야만 변화가 됩니다.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읽을 줄 알아야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심도 있게 그래도 읽고 여러분에게 조리 있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아 이게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저도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힘으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런 문맥에서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그거 거룩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때 다음에 어떻게 하는 일이 나오냐. 그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면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에 변화가 생기려면 자극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극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 서적들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느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책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그래도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제 머리는 공학적인 그런 걸로 차 있는데 없어요. 그냥 교리 딱딱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게 돼 있는데 이걸 읽으니까 그렇죠. 아, 이걸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성명도 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책이 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people of the book, people of the book, the book, the book이에요. 이 성경인데 the book이 근데 확대하면 좋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들. 책들을 좋아하고 책들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성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성화가 오늘 아침에 안 일어났다 그래서 그냥 너무 실망하지는 마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다만 생각을 하고 시간이 걸려야지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럼 죽을 때까지 가도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의가 아니라 의 가운데서 거하며 자라는 것이다. 인생은 건강이 아니라 치유가 되어가는 거라. 이미 완전하고 완전한 건강을 이루는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은 쉼이 아니라 훈련이다. 훈련. 아직 우리는 장차 완성될 모습에 이르지 못했지만 지금 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다. 인생은 종착지가 아니고 그 종착지로 향하는 여정의 길이다. 아직 모든 것이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정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성화가 된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이 돼서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좋은 사람이 돼서 남을 도와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 일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것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과 조언으로 그 사람을 세워야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도 받고 성화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이걸 적용하는 그래서 그 결과 성화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